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박인규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엘빈 토플러가 한국 경제와 교육의 미래에 대해 젊은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은 변화에 잘 적응한 역사를 지닌 역동적인 나라로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좀 더 발전하려면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제는 산업화 시대의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이 아닌 학교마다 각기 다른 특성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에서는 이번 강연회에 있었던 엘빈 토플러와 우리 젊은이들의 대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입니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엘빈 토플러는 1928년 미국 뉴욕 출생으로 49년 뉴욕 대학교를 졸업했고 공장 노동자 생활을 비롯해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 1959년부터 3년간 포춘지의 부편집장을 지냈고 코넬대학 객원교수와 록펠러 재단 등에서 활동했으며 미래학자인 부인 하이디 토플러와 함께 토플러 어소시에이츠를 공동 창설해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와 기술 발전, 사회 변화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집필과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대표적인 저서로는 문화 소비자,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근 방한한 엘빈 토플러와 우리 젊은이들과의 대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에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조경실 교수입니다.
예, 먼저 박사님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영미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한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또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다가올 미래에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될 거라고 저서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왜 한국이 이 미래의 세계 중심이 될 거라고 하셨는지 그 생각하신 점이 궁금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꼭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점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박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That Korea is one of the leading edges of change in the world and has shown by your own history.
한국은 오늘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되돌이켜보면은 이 30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가 100년이 걸린 것을 한국은 30년에 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1의 물결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제3의 물결 지식기반 어떤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한국인들의 근면성 덕분에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뭐 한국이 과연 앞으로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중심국가가 아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대량 생산을 하는 그 어떤 공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제체제에서 서비스 기반 경제, 지식 기반 경제로 아주 빨리 성공적으로 그 진입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이 당면할 그런 과제들은 이 그 지난 20, 30년 전 한국이 당면했던 과제들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브로드밴드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한국이 그 강점으로 삼고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부의 미래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혁신이나 혁명은 어떤 제도적인 혁명, 변화, 기관이나 어떤 사고의 변화, 이런 변화 없이는 별로 크게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도 제도적인 혁신이 없으면은 이 기술적인 변화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산업 시대에 맞는 어떤 공장 같은 어떤 틀에서 계속 이제 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가난한 나라로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대량 생산 체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도전이 한국 앞에 이제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재벌을 없애야 되냐, 아니면 남겨둬야 되냐, 뭐 공기관의 혁신이 필요하냐, 민간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관료주의를 완전히 우리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료주의가 뭐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에 존재하면서 모든 것이 더 비효율적이 되니까요. 이 관료주의 때문에 이 지식 기반 경제, 빨리 움직이는 경제, 하이테크 경제에서 이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인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고요. 저는 교육제도부터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물론 그렇고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 여러 나라들의 교육제도를 보면은 아직도 이 공장식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 교육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It's not a question of public institutions or private institutions. It has to do with bureaucracy. Giant bureaucracies, whether they are in the private sector or in the public sector, are increasingly ineffici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몇십 년 전에 출판된 미래 쇼크를 읽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비슷하게 미래를 예상했다는 점에서 너무 깜짝 놀랐으며 그러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가 되려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I can tell you only from my own experience and that of Heidi, my wife. We had,
제 얘기와 제 아내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공식적으로 뭐 미래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사실 어떤 선생이 뭐 미래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수업을 받아라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 당시만 해도 미래학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제 아내와 저는 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공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근로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몰랐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산업 사회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죠. 공장에 근로자로 들어가서 그 공장이 운영되는 조직이라든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이디는 제 아내는 그 당시에 노조 지도자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상당히 아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일했던 공장은 알루미늄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인 500명 그리고 흑인 500명 총 한 1000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런 공장이었는데요. 제 아내가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리더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여름에 이제 노조원들이 뭐 나들이를 갈 때나 외출을 할 때 프로그램을 짜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름이니까 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흑인 근로자들이 우리는 거기 못 간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세그리게이션을 통해서 흑인들이 못 들어가는 금지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 하이디에게는 노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우리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로자들은 이제 한 100명이 됐나요? 그 당시에 수영장으로 갔고 그날부터 이 수영장에는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수영할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대학을 졸업해서 이 현실적인 어떤 삶을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한 거죠.
I had always wanted from the age of 7 to be a writer. I was encouraged in this by my uncle and aunt.
저는 7살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외숙모와 외삼촌은 이 작가가 되는 꿈을 키워라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셨지만 부모님은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좀 겁이 나셨던 거죠. 작가가 되면은 굶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은 어쨌건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됐고요. 다음 제가 할 일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 공장에서 나와서 그 다음 제가 한 일이 그 신문사에 취직을 한 것인데요. 노조가 발간하는 신문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한 2,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노조가 이제 발간하는 그런 신문사인데, 갑자기 이 그 편집장이 저를 불러서, 뭐, 워싱턴에 사람이 필요한데 가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워싱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공장에서 근로자도 일하고 3년 안에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가 됐다는 겁니다. 상원과 그리고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러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It's a long story and there are many complications and interesting events and experiences that we have. But one of the next ones was
뭐 얘기를 하자면 다 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로서 워싱턴에 2, 3년 일을 하다가 뉴욕으로 가서 포춘 마가진의 기자로 일을 하다가 IBM사가 보고서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미래에 대해서 이 컴퓨터가 뭐 사업의 어떤 조직이나 실업이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IBM 회사를 방문을 하고 그 시설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초기에 나온 뭐 인공지능 기기들도 보고 컴퓨터 환경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 IBM 시설들을 보면서 아 뭔가 미국에서 새로운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탄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이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무서워했거든요. 컴퓨터 때문에 우리는 뭐 실직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 아내와 저는 프리랜스 기고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뭐 정치 전문 잡지, 여성 잡지, 많은 미국 잡지에 이렇게 글을 기고하면서 일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공통적인 테마가 나오는데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그 체험과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That was immediately followed by a request.
그 다음에는 제록스사가 이 그 R&D에 대해서 자기네들 그 연구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AT&T가 또 와서 이 그 통신의 미래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희는 영문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뭐 기술 전문가도 아니고 수학가도 아니었는데 여러 그 첨단 기술을 다루는 미국 회사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그 배우고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을 미래 쇼크라는 책에 이제 그 담아놓죠. 그러니까 이 변화가 아주 빨리 오고 있다. 지금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있고 더 빨라지고 있고 따라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내용의 미래 쇼크를 저희가 내놨습니다. 미래 쇼크가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향력 있는 책으로 또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저희가 또 계속 다른 그 미래와 관련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As a surprise to us, an enormous worldwide bestseller. Since then, I can summarize again, come back to the original question.
미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저는 정말 책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습니다. 독서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읽는 기계라고 또 불러도 좋은데요. 신문도 많이 읽고 뭐 미국 신문뿐만 아니라 이 그 외국 신문들도 많이 읽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일본 신문이죠. 근데 영어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읽습니다. 구독해서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요. 오늘도 한국이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에 왔는데요. 여러 나라와 여러 대륙을 다니면서 많은 문화와 접하고 이러한 문화와 접하면서 풍부한 것을 경험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도 상당히 기쁘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또 제가 강연을 하지만은 제가 또 다른 문화를 만나면서 또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우는 것을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어떠한 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Into our view of the future.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외국고등학교 3학년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프로슈머를 정확히 예견하시는데요. 미래의 정부와 사회에서는 프로슈밍이 어떻게 발전해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프로슈밍과 관련된 유망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I believe that we're going to see the radical increase in the kinds of products and technologies
시장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기존의 어떤 경제 구도, 그러니까 돈 버는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과 기술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그 기술이나 이 제품들은 프로슈머, 그러니까 생산적인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프로슈머들을 겨냥한 그런 제품들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제가 아까 그 혈압 측정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혈압 측정을 직접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기가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 일일이 갈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자가 건강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어디를 가서 돈을 내서 뭐를 뭐 서비스를 받거나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기술을 사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도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젊으니까 기억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사진을 우리가 뭐 얻고 싶을 때 사진을 찍을 때 큰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찍고 그다음에 현상을 시켜 또 오랜 기간 한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그 사진을 받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디카 하나만, 디지털 카메라만 하나 이용하면은 그냥 뭐 한 번만 사진 찍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진을 그 손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이제 있기에 이렇게 긴 뭐 현상 할 때까지 기다리고 어디에 보내지고 뭐 이런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더 싸게, 더 편하게 사진을 손 안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프로슈머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계적인 발전 덕분에 기술적인 발전 덕분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데스크탑 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제품들을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 상으로 우리가 스스로 제조할 수 있는 날도 곧 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In 10 or 20 years, we will have technologies on our desks and in our homes that permit us to literally manufacture.
화제의 인물을 만나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를 더 가깝게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바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미니 라디오 콩. KBS 홈페이지에서 콩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CD급의 음질로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들을 들으실 수 있고요. 콩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서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오늘은 최근 방한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와 우리 젊은이들과의 대화 내용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전국 지리교사 모임에서 나온 문소윤이라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저술하신 책에 보면 학교라는 기관을 가지고 굉장히 느리거나 아주 시대에 뒤처진 기관으로 묘사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고요. 현직에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서 나가는 기업이나 또는 시민단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오고 또 사교육 시장이 너무 비대해져서 과열되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I can't say that I know from direct research or observation what goes on in Korean schools. Except I know that many young people work enormously long hours.
한국의 어떤 학교나 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뭐 제가 아는 거는 굉장히 공부를 뭐 길게 하고 늦게까지 한다라는 사실밖에 모르니까 제가 주로 그러니까 미국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한국도 미국과 비슷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 그 기존의 이 그 학교 제도는 산업 시대의 어떤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업 시대의 어떤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처럼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물결, 이 산업 경제 체제에 맞는 어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뭐 매스 미디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광고를 하는 어떤 체제, 이런 게 내에 맞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시대의 교육은 뭐 그 산업시대의 이런 교육체제는 어떻게 보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산업시대에 사는 것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더 이상 산업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그 산업시대의 틀에 맞는 교육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대량 생산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탈대량 생산화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생산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다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 제품을 더 만들고 한 사람에게 딱 맞는 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어떤 획일화, 뭐 이런 거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제도도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도 실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의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제도를 고집을 했죠. 학교 제도가 바로 그런 것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변화된 형태의 교육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도 더 다변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인데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그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살이면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왜 5살이어야 해야 합니까? 뭐 5살 때 학교에 입학할 준비가 된 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아이는 7살 때 입학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뭐 3살 반 혹은 4살이 돼서 입학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완전히 딱 틀에 밖에 일정한 나이에 꼭 입학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요. 좀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어서 좀 위험한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연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무화시켜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교육의 의무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면은요. 민주주의에게는 좋지만은 교육 그 자체에게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뭐 65세 이상인 사람은 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아예 정하고 뭐 5살 때부터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Some kids maybe would do better if they started at 7. Other kids might do better if they started at 3.5 or 4. But one size fits everybody means everybody starts at the same.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여고에 재학 중인 2학년 신정윤이라고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청소년 시기에 멘토가 있으셨나요? 만약에 있으셨다면 어떤 분이고 또 왜 그분을 멘토로 삼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시기에 꿈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학자가 아니라 이제 한 인생의 선배로서 앞으로 꿈을 펼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I can answer about my dream because it's very clear to me what it was. I grew up in a household that was very education oriented. Very much not very well.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은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좀 가난했지만은 교육을 정말 중요시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 제가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좀 겁을 냈습니다. 작가는 배고픈 직업인데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 당시 미국 경기도 많이 나빴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마 이런 것을 연상했을 겁니다. 미국 사람이 작가가 되겠다. 있다고 파리로 가서 옥탑방에 살면서 끼니도 굶고 고생을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격려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바로 옆에 삼촌과 숙모가 살고 계셨는데 너무나 멋지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뭐 저를 많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멘토는 이 숙모와 삼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초기에는 제 숙모는 시를 쓰는 분이었고 삼촌은 또 출판업에서 일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으면 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직도 그 숙모가 저에게 준 그 단어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4살 때 이제 선물을 받은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멘토라는 것을 제가 몰랐지만은 기회의 문을 열어준 고마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NYU를 졸업을 했습니다. 정치학과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영국 교수님이었는데 한 학기 동안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교수님과 직접 얘기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니 미국의 전미 학생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 마디슨 위스콘슨에서 회의가 있는데 NYU 학생 대표로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일단 그 학생 대표, NYU 학생 대표를 선출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한번 후보로 나가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생각은 안 했지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후보로 나갔고 선출이 됐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제 그 삶이 바뀌었죠.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회를 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그 당시에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되돌이켜보면은 이렇게 도움을 준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뭔가를 진짜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꿈을 꾸고 계신다면은 그냥 저질러버리고 하세요. 그냥 뭐 남이 뭐 뭐라고 하고 너는 못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저질러버리고 그냥 해버리세요.
And the last and most important thing that ever happened was meeting Heidi.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제 아내, 배우자 하이디를 만났던 일입니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2부작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그의 새 저서 부의 미래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지 짚어보고 한국 경제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과의 대화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특히 토플러는 한국은 변화에 잘 적응한 역사를 지닌 역동적인 나라로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좀 더 발전하려면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에 대한 개혁과 함께 무엇보다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소년 청중을 의식한 듯 자신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청소년 시절 시를 쓰는 숙모와 출판사를 다녔던 숙부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고 작가의 꿈을 꾸었기에 기자가 될 수 있었고 변화의 시기에 기사를 하면서 미래를 꿈꿨기에 미래학자가 될 수 있었다며 꿈을 잃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많은 젊은이들, 젊은 날의 매력은 결국 꿈을 위해 무엇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엘빈 토플러의 말을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인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